11절부터 13절 우리 3절 말씀이니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죠. 예. 목사님 이제 마지막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쉽죠? 네. 우리 목사님 샌안토니오에서 정신없이 올라오셔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5번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는 사실은 이렇게 체력을 좀 아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뭐 맡겼는데 목사님은 축구 한 판 뛰시고 오늘 마지막 설교까지 거뜬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아까 67세시라고 그랬는데 예, 우리 목사님 한 107세까지는 건강하게 설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목사님 한번 나오셔서 마지막 말씀 전해주실 때 목사님 그래도 힘드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집에 가지 않으시고 많이 남아주시니까 너무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귀해 보이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는 마지막 시간에 좀 몇 분이 가신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 세 분 간 것 같아요. 세 분. 1장에서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 2장에서는 성화 때문에 기뻐하는 것, 조금 전에 주일 예배, 오전 예배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밖의 것들, 기타예요, 기타. 그래서 4절에 보면은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3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고 뭐 민망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뻐하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근데 오늘 4장에서는 4장 4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제목이 항상 기뻐함.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까요? 마지막 시간까지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물어보기도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생각이니까 이근희 집사님 단골 손님이었는데 제가 시킬 때 옛날 항상 기뻐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니까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내의 바가지라고. 옆에 계셨네. 우리 나경현 자매님, 항상 기뻐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예요? 불안, 근심, 걱정. 예. 그러시군요. 우리 좋은 간증해 주신 송인철 집사님은 보세요. 통역할 때? 사도 바울은 뭘로 보느냐면은 인간관계의 파괴로 봐요. 부부싸움 할 때는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친했던 친구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할 때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어디 손이 하나 잘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부터 5절 사이에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하려면은 교회에 나하고 껄끄러운 사람이 없어야 돼.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 내가 이렇게 교회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이렇게 나를 대접해주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 된 것 같고 나도 행복해. 그러면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 행복한 거예요. 가정 생활,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2000년도에 제가 저희 교회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교회가 좀 분위기가 좀 어두웠었거든요. 근데 2, 3년 지났더니 성도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교회 오면 기분이 좋아. 이렇게 교회 더 머물고 싶어. 집에 가기가 싫어.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제가 성경 나온 거,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나온 것만큼만 얘기할게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경쟁자가 아닌 나의 동역자로 대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네, 2절 말씀 시작. 아니, 공적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 가지고서 두 사람 이름까지 될 정도면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핵심 리더십을 가진 평신도입니다. 한 사람은 여성교회 회장이고 한 사람은 총무이거나 한 사람은 지난해 여성교회 회장이고 한 사람은 지금 여성교회 회장,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둘이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사사건건 싸우네, 그냥. 아유, 로마 감옥에 누굴 보낼까 하니까 그냥 한 사람은 그냥 루디아를 보내자고 하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 보내자고 하고, 아유, 이번에 헌금한 거 선교비를 누구한테 보내줬고 한 사람은 베드로한테 보내자, 한 사람은 사사건 싸워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라이벌. 물론 생각이 달라서도 싸우겠지만은 그게 라이벌 관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co-workers. 뭐예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좀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아들, 그 아들이 요나단이거든요. 되게 남편은 자기 아내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아들은 아버지 따라갑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해.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또 다윗을 좋아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경쟁자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막, 시기 질투가 생기면서, 아, 저놈을 눌러야지 내가 살겠구나. 라이벌로 바뀌는 순간,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거야. 우리 한국분들은 골프 칠 때 내기 골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많이 안 쳐서 그런지 잘 이해는 안 돼요. 아니, 골프 치러 나갔으면 아름다운 경치 확 보면서 그냥 한 번 팍 치면은 포문성을 그리고 250년 나가는 거 그거 보고 좋고, 같이 나간 사람이 7표는 그냥 굿샷 잘한다고, 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내기 게임을 하는 순간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고 상대방의 잘 되면은 나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잘 치면 기분이 큰일이. 그런 골프를 저는 아직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 그것을. 그러니까 경쟁자가 되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데 뭐로 본 거예요, 이것은요? Co-workers. 뭘로 본 거예요, 이것은? 예. 동역자로 본 거예요, 동역자. 저 이대서 목사하고 만약에 제가 경쟁자로 보는 순간 인간관계는 끝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자로 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갈등이 많을까? 꼭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적 없었죠, 한 번도. 나는 어떤 부목사님도 보내주면 나의 경쟁자가 아니야. 우리 교회 수많은 협동 목사님, 저보다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고 유능하신 엄정호 목사님, 오늘 이영선 목사님 오셨대. 뭐 이영선 목 이런 분들 한 번도 저는 경쟁자로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인간관계 좋지. 예,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주고 싶어. 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야.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야. 아유, 지금도 김영도 목사님 한 달 전에 우리 여기 오셨는데 제가 아들 같기도 하지만 그냥 얼마나 그냥 제가 아껴주는지 이렇게 뭐 도와주고. 근데 그 사람이 내 동역자라고 생각하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가요? 저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인간들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야, 나머지 아홉 명도 문둥병 고침 받았는데 나머지 어디 아홉 명 어디 갔네. 한 명만 와서 감사하고 찬양했거든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열 명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열 명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한테 도움받고 어떤 사람한테 뭐 은혜 받았으면 대개 그때만 아, 감사합니다. 나머지 감사할 줄 몰라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보기에. 인간관계의 적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세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한다. 사람들은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아, 자기가 나 출마하니까 준 거고 내가 뭐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한 거지. 뭐 당연한. 참 뭐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아, 김치 뭐 한 병을 주더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자꾸 감사하셔야 돼요. 작은 일에 감사하셔야 돼요. 계속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면은 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아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지금 다 풀타임이라 제가 그분들 뺏어갔다 혼날까봐 그분들은 안 모셨지만 김영도 목사님을 굉장히 좋게 보고 그분을 보내주시오. 물론 구자원 목사님이 장인천 목사님 여기 계셔야 되니까 아니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을 제가 2년인가 3년 있다 보니까 작은 일에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봐. 설교 같은 거 안 봤어요. 정말이에요. 감사하더라고. 제가 눈이 작아서 안 보는 것 같지만 볼 거 다 봅니다. 그렇게 목사님 수준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너는 아들빨이 너는 그 작은 거에 크게 감사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성도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겠구나. 너는 인간관계를 잘하겠구나. 작년 5월 달에 보내달라니까 이 목사님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보내주시더라고. 그럼 너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 두 번째가 감사, 섬기라. 그다음 뭐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럴 줄 알고서 그냥 주변에 둘러봐요. 나에게 은혜 배운 사람 누구? 내가 감사할 수 없는가? 그냥 감사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지.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아, 누가 나 하나 껌을 하나 주더라도 어디 당연해, 그게. 세 번째는요, 동역자가 잘 돼야 되니까, 아, 칭찬 좀 많이 하세요, 칭찬. 뭐, 칭찬하는데 돈 들어요? 아부하고 칭찬은 틀려요. 아부는 뭔가를 노리고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칭찬하는 사실이 아닌 걸 맹글어가지고, 충청도 사투리로 맹글어가지고 충탄하지만은, 칭찬이라는 것은 팩트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 기쁘게 하고 싶거든. 아니, 나도 좀 누가 나를 칭찬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자꾸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지 나도. 우리 교회는 칭찬이 더 많아져야 돼. 칭찬이. 아유, 넥타이 색깔 예쁘네. 그런 거 말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한번 섭섭한 거 있으면 한번 마음을 닫으면은 최하 5년, 10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용서라는 말씀을 못 봐요, 용서를. 아무리 잘못했어도 며칠 섭섭하다가, 아유, 그렇지. 털고 가야지. 용서, 아, 우리 주님이 우리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요 다섯 가지만 지키면요. 아, 인간관계 좋아져요. 인간관계 좋으면 미운 사람 없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사람 간의 갈등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을 많이 뺏어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행복했던 이유가 1절에 나와요.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종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사도 바울이 기쁜 이유가 빌립보 교회에 미운 사람이 없어. 오죽하면 사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요 뭐 사모하고. 그래서 박형윤 사님이 영상 찍어서 인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고 늘 사모한 한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거 기억나세요? 다 잊어먹으셨죠? 그러면요, 기사계 옆 사람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제가 사랑하고 기쁨이는, 기쁨인 우리 방장로님, 저의 기쁨이신 김영준 집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서로를 향해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인간관계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역자,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 나하고 협력해야 될 사람. 그러한 안목으로 사람을 보야 돼요. 두 번째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 저 혼자 읽을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 개 구하노니. 네 개라는 것은 비록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더 여인들. 저 여인들이 누굴까요? 바로 앞에 나온 누구예요? 유오드와 순두개. 순두부가 아니에요. 순두개. 예. 예. 라이벌 돼서 맨날 두 사람이 싸우는데 여러분들이 좀 싸우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요. 저들이 지금 교회에 누가 되고 뭔가 교회에 짐이 되는 것 같지만 교회 초창기에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금식기도 하고 헌금하고 잠시 저들이 좀 잘못됐지만 미워하지 마. 옛날을 생각해야지. 또한 클레멘도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인데, 천국 가면 미움도 없고 섭섭한 것도 없어지겠지만 서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갈 텐데 얼마나 어색해. 그러니까 살아갈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좀 그들을 도와주라. 피스메이커 도와주라.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을 화해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하늘의교회 있을 때 갈등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몇 번 했다가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잘못하면 더 악화되고요. 섣불리 화해시키려고 제가 두 사람 더 와보세요. 그렇게 잘 한 번 했다가 나도 울고 둘러 다 울은 적에서 아주 그냥 마음을 안 풀고 그냥 섭섭해서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서 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그냥. 당신들 말이야. 그냥 막 소리 울어요.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그게 화해시키는 거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누가 먼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화해가 됐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 좀 해 보세요. 예, 나오세요. 앞으로. 아니, 사람을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오시길래 나오는 줄 알았더니 밖으로 나가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은요, 서로가 이렇게 그 라이벌인 사람들인데 서로 가서 칭찬하는 거야. 아유, 유오디아가 순두개 얼마 전에 그 집 가서 식사했거든. 근데 아홉 개는 욕하고 한 개만 칭찬한 게 있어. 그럼 아홉 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한 가지. 아유, 순두개 집사 옛날에 정말 내가 친하게 엄청 친했지. 같이 한번 소풍 갈 때 내 김밥도 싸우고 말이야. 그랬지만 그 여자만서 그냥 나쁜 얘기 아홉 가지 다 얘기하면 안 돼요. 한 가지만. 아유, 지난번에 칭찬하더라고. 옛날에 김밥 싸준 적 있다면서 그걸 그렇게 고마워하대.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야. 이쪽 가서도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칭찬해주고 해서 서로가 좀 화합하게 하고 뭐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피스메이커의 반대가 이간시키는 거야. 이간시키는 거. 아, 나쁜 얘기를 뭐하러 가서 얘기해.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이간시키는 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잠언서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여섯 일곱 가지를 싫어한대요. 거짓말하는 모아 맨 끝에 사람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예수님은 화목해하는 자니까.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 20장 19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예, 누구하고 어울리지 말으냐면은 딴 사람은 자꾸 흠잡고 나쁜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가급적 만나지 말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내 얘기도 나쁜 얘기합니다. 대개 보면은. 좋은 걸 들어야지. 그래서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그냥 귀를 씻어버리세요. 새끼야. 세 번째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워. 관용이 뭐야? 관용이. 예. 아량. 넓은 마음. 예, 사람마다 이렇게 키가 다 틀리고 나이가 다 틀리고 그런 것처럼 마음의 크기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키가 1m 85에 몸이 이런데 마음은 그냥 밴댕이 속같이 좁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키는 작고 등치도 작은데 마음이 그냥 리틀 자이언트처럼 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김근중 이수사님 마음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를 옆에 앉은 부인 되시는 김영란 자매님께 물어보게. 남편 마음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식사량만큼 돼요. 세상에서요 가장 살기 힘든 게 마음 좁은 부인, 마음 좁은 남편하고 사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은 툭하면 삐져 그냥, 툭하면 소리 질러 그냥. 마음 좁은 사람은 누구 칭찬할 줄 몰라요. 늘 피난이요. 나쁜 얘기만 해. 마음 좁은 사람은. 뭐든지 다 걸려.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불편해.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러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그 다음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셔가지고 천국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야, 그 여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그까지 걸 가지고 뭐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러냐. 예, 고린도후서에도 보니까 나도 너희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들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마음 좀 넓혀라 나오네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 다음 12절 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야. 아, 예, 이제 그 다음에 생략하고 내가 저거 좀 그래야 되는데 다시 만들어서 그래요. 예, 거기 나오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뭐예요?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마음이 넓히라. 저도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좁은지 그걸 왜 못 넘어가는지. 사흘 전에는 제 아내가 밥을 먹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당신이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이런 설교 했잖아. 어떤 성도님이 그 설교 듣고 마음의 상처보다 안 나온디야 그러더라고. 갑자기 밥맛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오는 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 아주 그냥. 아내한테 아니 지금 설교 준비하는 집중하는 사람한테 도대체가 그런 얘기를 안 좋은 얘기를 왜 하는 게 도대체가 이거 말을 못하고 그냥 말했다 그도 터지려고 잘못한 그냥 아유 그냥 아니 뭐 제 아내는 제가 알아야 되니까 얘기해 준 건데 그게 섭섭해 그게 그냥 그게 안 넘어가죠 그게 아유 하루 자고 났더니 풀리더라고요 그게 세상에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좁은지.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죠? 아유, 내가 누구누구처럼 마음만 넓으면 이거 괜찮을 텐데. 결심한다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도 자기 성격 알아요, 그거. 우리 마음속에는요,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검사고, 한 사람은 변호사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교회 출근해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다가, 늦어가, 보니까 9시가 됐어. 집에 들어갔어요. 집사람이 문 열어주면서 그냥 인상을 박으면서, 아니, 어디 갔다 인제 오는 거예요? 전화 좀 주던지. 된장찌개 다 식어버렸네, 그냥. 그래서 도끼눈을 떴어, 나한테. 그럼 제가 보이시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아니, 세상에,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 하고, 이 여자는 도대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늦을 수 있는 거지, 남자가. 아주 그냥 안 되겠고, 이럴 때 아주 그냥 길을 잡아놔야지 안 되겠어. 그러면서, 뭐요? 이렇게 나가. 그때는 뭐예요? 검사가 저한테 아내를 고소한 거예요. 검사가, 제 속에 있는 검사가 저 가만두면 안 돼. 야, 남편을 어떻게 늦게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저 가만, 한번 야단쳐. 알았지? 야단 안 치면 버르장머리를 고쳐놔. 그래서는 한번 싸워야 돼. 이게 검사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속에 변호사가 있다면은, 야, 아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기다렸냐. 너를 얼마나 좋아하면 된장찌개 끓여놓고 그 기다린 거 생각해봐라. 너는 옛날에 안 그랬냐? 네 아내가 어디 시장 보러 갔다가 20분 늦은 거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화낸 적 없어? 너는 더 했어, 임마. 아내한테 빌어. 잘못했다고 해. 그 전에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래서 이 검사가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안에 변호사가 워킹을 잘하고 기능을 잘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게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속에 이 변호사의 포션이 큰가, 검사가. 우리 나종원 집사님은 변호사 쪽이에요, 검사 쪽이에요. 보나마나? 에? 에? 변호사. 아,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 정말 절대 부부싸움 안 하거든요. 옛날 축구하다가 그냥 발로 정갱이를 걷어찼는데도, 아, 목사님 괜찮아? 이렇게 했거든요. 딴 사람 같으면 목사님 하면서 따질 텐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변호사인 거 아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대언자가 영어로 애드보케이터거든요. 변호사. 우리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믿었다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줘요. 그 변호사 충만인 사람은 예수님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검사인 거 아세요? 요한계시록 읽어볼게요. 12장 10절.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던 자가 영어로 변호사, 어큐저. 검사예요, 검사. 아니, 뭐, 욥기서 1장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욥을 얼마나 그냥 고소하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게뭐 하나님이 복 주니까 변호하는 줄 아세요? 한번 쳐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닮아가면은 내가 딴 사람을 막 변호해줘요. 변호해줘요. 여러분들께 섭섭한 생각이 들고 막 삐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 변호사를 동원해야 돼요. 그 사람 변명을,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아이, 생각해봐. 너는 안 그랬어. 그 입장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 그쪽을 동원해야지. 속에서 검사가 나와가지고, 너 가만두면 안 돼. 한번 싸워야 돼. 버릇되는 거야. 한번 뒤집어 엎어버려. 막, 이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 사람은 좁은 사람이에요, 속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성경에 나온 것만큼만 얘기했는데요. 마음이 넓은 사람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사람들을 경쟁자가 아닌 나의 협력자, 나의 뭐로 보라? 코워커스. 동역자로 보라. 이런 것들. 그게 두 번째로인데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쁨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아까 나경원 자매 얘기했는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예, 그 처리하는 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없어지잖아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2시에 번뜩 깼는데 잊어먹고 갑자기 확 생각나면 진땀이 흐르면서 잠이 안 와. 그냥 그런 경우는 많죠. 어휴, 가게에 적잔데 우리 김혜숙 집사님 그런 적 있으신가 봐. 씩 웃으시네. 큰 훌쩍이라 하시거든요. 지금도 가게 하시나요? 예? 해리안지에서 그냥 재고가 그냥 얼마나 그냥 물건이 많은지. 근데 그냥 사업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지. 아이고, 이번에 중국에서 100만 불어치 물건을 들여왔는데 왜 이렇게 안 팔려? 저거 어떻게 잊어먹고 잠잤는데 새벽 2시에 깨니까 그게 생각이 번뜩 나. 그냥 등에서 진땀이 쫙 흐르면서 그냥 잠을 못 자겠어. 그런 적 있어요? 저 있다고 하잖아요. 장사하다도 해본 사람처럼. 그럼 염려의 문제. 이 염려가 나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 7절 우리가 다 외우잖아 이거요. 얼마나 공부했던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좀 있다가요. 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끊임없이 밀려들어와요. 어제는 기분 좋았는데 오늘 한 가지 소식 듣고 그냥 먹구름이 확 밀려와. 그냥 밥도 안 넘어가 막. 그냥 이런 염려, 근심,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 마음을 상하게 해요. 하나 더 읽어볼게요.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보약이요. 보약. 그 다음 뭐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병 걸린다는 거예요. 병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위장병 걸리고 소화불량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암병 걸리고.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게 그런 거지 뭐 이게. 전염이 저 그 염려가 무서운 것은요, 전염이 코로나보다 더 빨라요. 아내가 걱정하면은 단 4분 5분 내지 남편도 걱정하고 온 집안이 그냥 어둠의 그림자가 몰려요. 민수기 11장 보세요.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 몇몇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 따라 나왔거든요. 불평불만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여기를 왜 따라오나 걱정하네. 그 다음에 5절 6절 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가로되 우리가 매일 먹을 것이 없도다. 좀 있다 보니까 한 장 넘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려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로 왜 이 백성을 데리고. 그러니까 몇 명에서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그냥 전염병자에 쫙 퍼져버려서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저를 죽게 해주세요. 이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 이게. 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지. 아까 아멘 하기로 나고 약속하신 분 어디 갔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한 건 감사한데 그게 결심으로 되느냐고요 그게. 아,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게 대결심으로? 안 되지. 아유, 걱정 안 해 이제. 나도 이제 만사태평이야. 그게 되느냐고. 안 되지.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걸 명령이거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도예요. 기도. 모든 염려와 걱정의 해결책은 기도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오래전에 어떤 선교단체 갔다가 CCC, 청주 CCC 갔는데, 오래전이에요. 70년대.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써붙였더라고, 크게. 아, 그 지금까지 아니지, 뭐.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 아,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응답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저는 수없이 경험을 해요. 막 밤에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그냥 목해보세요. 좋은 소식 보다도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아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요 막 안 좋은 소식이 와요. 그러면 그냥 잠이 잘 안 와. 그러면 한숨 푹푹 쉬고 잠자려고 고생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평안을 탁 주세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잠을 잘 자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헨나용법이에요. 헨나용법. 다 같이 헨나용법. 아, 그냥 애기가 없다고 분인 나가 얼마나 격동시키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냥 울고 그리고 나중에 하다못해 아유 갈 데도 없고 그냥 너무 힘들어 인생 살기 힘들어서 그냥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지 술 취한 여자처럼 그냥 입말로 너무 힘들어 그냥 그러니까 그냥 엘리제 아유 너 술 좀 그만 먹어라.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파서 기도해요.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건데 뭘 그리야. 그게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게요. 무슨 엘리가 그때 영성이 없어가지고 확신 받아가지고 응답 줄 거야. 그게 아니야. 그냥 아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돼 죽었지. 이 정도 수준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역사하신 거지. 그러니까 예. 1장 18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타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근심이 사라졌어요.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문제를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여요. 막 믿음이 생겨요. 그럼 문제는 점점 하나님 뒤에 감춰져요. 여러분들 혹시 이 가운데 분명히 적어도 50명 이상은 마음속에 지금 걱정이 가득한 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 뭐 걱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죄짓지 않고 바르게 서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런 걸 배웠어요. 아, 정말 배웠어요. 무슨 일 하다가 걱정이 막, 아유, 어떻게 막 그러고. 근데 내가 왜 걱정하지? 이게 하나님 영역이지, 내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어족하면은 너희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께 던져버리라고. 그냥 베개를 던지듯이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고아원 경영하면서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고생해서 저지 물러.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했잖아요. 유명한 얘기 있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는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랑한다면서요. 10명의 정탐 고문을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라가면 우리의 밥입니다. 빨리 올라갑시다. 우리 밟는 곳마다 우리의 땅 됩니다. 12명은 우리 메뚜기 왔으면 올라가면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 게 좋아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었고요. 전력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람도 그 사람도 적고 무기도 없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자기들이 싸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것은 그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생기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염려 근심거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죄짓지 않고 바르게 있으면 돼. 그럴 때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의 이론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행하다 감옥을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기고 풍랑을 만나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감옥문이 열리고 유라글라 폭풍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 경험한 거예요. 경험.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먼저 하나님이 평강 주실 거야. 이렇게. 그 세 번째. 마음에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적어왔는데요. 자막 띄워줘 보세요. 8절. 예. 다 같이 시작.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용해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의인도 그 의인도 그러하니. 잠언서 나오죠.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해요. 여기 보니까 좋은 것만 나왔네. 옳은 것, 그 다음 자막 띄워주실래요? 옳은 것, 순결한 것. 이건 개혁성경 나온 것, 참된 것, 고성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이게 제가 일일이 단어 설명하지 않을게요. 다 좋은 거, 좋은 거. 그냥 마음속에 탐욕과 음란이 가득한데 어떻게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왜 이렇게 누구누구가 미워? 왜 이렇게 그냥 교회 오면 짜증이 나고 그냥 싫은 사람이 많아. 근데 어떻게 마음에 평강이 있겠느냐고. 그래서 마음에 이 생각을 자기가 잘 다스려야 돼요. 그게 제가 오래전에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자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서 16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마음을 매니지하는 건 나예요. 잠언서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잠언서 4장 23절. 예, 저 혼자 읽을게요. 우리 구정은 목사님 너무 뒤에서 수고하시고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고생하시는데 뭐든, 예,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알잖아요. 마귀는 예,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넣는 존재입니다. 음란의 씨앗도 넣고 미움의 생각도 넣고 불평의 씨앗을 막 뿌려. 나쁜 씨앗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건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지.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미운 생각 들어오면 고개를 내놓고 흔드세요. 아냐 하고서 아냐. 그게 좋은 생각을 해야지. 좋은 생각 아까 얘기했던 그 여덟 가지 생각을. 근데 그것도 결심한다고 되나? 안 되지. 그것도 좋은 생각만 해야지. 안 돼요. 마음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4장 9절만.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으로 채우느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자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아침에도 성경 읽고 저녁에도 성경 읽고. 어제 어떤 장모님 얘기하던데 아유 제가 그냥 뭐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데요. 뭐 설교자면서 설교도 듣고 좋은 목사님 아무 설교나 들으면 또 안 돼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내 속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참 너무 귀한 집사님인데 그렇게 내 뼈가 아프고 앉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아유 암 4기래요. 너무너무 훌륭한 집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신방 가서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저는요 그냥 뭐 탄산음료 뭐 콜라라든가 이런 거 그냥 설탕 같은 거 횟 같은 거 음식을 안 가렸더라고. 저도 1년에 콜라 한 잔, 삼겹살 먹을 때는 뭐 먹을까죠. 안 먹어요. 콜라 같은 거 저는. 횟도 저는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자꾸 왜 이렇게 젊어지냐고 하는데 저 몸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참 한번 뛰어볼까요 오늘? 저 아까 축구하는 거 봤죠. 제가 이렇게 음식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렇게 해롭다고 하는 건 음식 안 먹어요. 좋은 것만 먹어요. 막 너트도 먹고 토마토 하루에 뭐 두 개 세 개 꼭 먹고 마늘 꿀에 재워가지고 또 그것도 네댓 개 먹고 그 집사님 토마토하고 마늘에서 잔뜩 갖다 드리라고 앞으로 이런 거 드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의 몸도 자꾸만 건강에 좋은 거 깨끗한 물 야채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설탕 그런 거 말고 먹어야지 몸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좋은 얘기를 들어야지 자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지 자꾸 그냥 나쁜 얘기 누가 험담하면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거예요. 너희 내게 보고 듣고 배우고 그걸 그 다음에 뭐 지켜야 돼. 지키지 않아서 염려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키지 않아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해. 스스로 만족하는 거. 11절 12절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조금만 좋은 일 생기면 헤 웃으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좋은 일이 한 번 더 생기면 교만해요. 아, 내가 이 정도 되니까 교만해. 그리고 조금만 안 좋은 일 생기면은 실망하고 넘어져요. 그럼 불평해요. 자족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비천에 처할 줄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풍부하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뭐가 좀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우쭐해가지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자족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은 자족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외부의 환경 때문에 조금 좋아했다가 조금 싫어했다가 그런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열 가지 재앙이 자기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금은보화 그냥 끌고 나면서 그냥 좋아서 할렐루야 호산나 막 부르면서 그냥 갑니다. 근데 그냥 홍해 앞에 가서 그냥 물이 딱 있고 뒤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아이고 우리가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나왔나. 그냥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냥 그 좀 있다가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난다 라고서 건너자마자 그냥 막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자기들 믿음 제일 좋은 것 같아. 조금 있다가 마라에 쓴 물, 물이 쓰니까 아이고 물 먹을 것도 없네. 우리 여기서 죽는 게 좋아. 그래 모세를 돌 막쳐 죽이려고 해. 그러다가 나뭇가지 꺾어서 물이 단물이 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아이 조금 가다가 또 그냥 먹을 물이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냥 만나만 나온다고 또 하고 히히 했다가 울었다고. 이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족한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자기들에게 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얼마 전에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처럼 또 구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자. 요나를 보세요. 요나. 아 그냥 박넝쿨이 오니까 헤헤 박넝쿨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네. 그 벌레가 쑥쑥 쓸어먹으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박넝쿨 하나 저기 없다고 죽여달라고 해. 애부의 조건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한다면은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죠.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법안이 통과되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위에 타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냥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자족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이것이 말하자면. 예, 성경에 이 자족에 대한 가장 샘플을 보여준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알잖아요. 하박국 3장 10절에 하나님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뭐 그냥 지금 같으면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없고 애는 대학에서 떨어지고 누구는 아프고 어떡하고 그냥 그래서 이게 환경이 환경. 그 다음에 18절 뭐라고 했나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저는 자족의 샘플이라고 생각해요. 자족의 이것이. 예,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걸 배웠다고 했거든요. 예, 본문에 안 나오는데 제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배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요. 다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글에 나오는데 자기의 욕심을 줄인 거예요. 욕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예. 4장 7절, 예. 예. 디모데, 제가 잘못, 제가 혼자 읽을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가끔이가 목장 모임 같은 데 가면은 큰일 났다고 우리 뭐 가게 어떻고 막 고민하잖아요. 거의 90%, 80%는 요 성경에 비춰보면 욕심입니다. 욕심. 저도 옛날에 2008년도에 제가 한국에 가지고 있던 작은 재산 날라갈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부터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가져가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빌딩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하려고. 그 빌딩 가지고 있었으면 제가 중간에 목회 뭐 아마 목회 포기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또박또박 만부씩 오는데 목회 뭐 하나님 저 1년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까지 2년만 쉬었다. 근데 하나님이 확 가져가셔. 그거 없어도 제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욕심이라는 거거든요.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의 크기와 자족의 크기는 반비례예요. 욕심이 많으면 자족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채워야 되니까.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활동도 하시잖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힘들지만 욕심을 좀 줄여보세요. 욕심을. 아, 이만하면 됐지. 이제 주님의 일해야지 내가. 근데 욕심이 끝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사람 엄청 많아요. 제가 옛날에 학원 강사하고 사업하고 학원 운영할 때 돈 버는 게 얼마나 재밌는가 저는 압니다. 그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돈 버는 거에는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좀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여기서 좀 멈추게 해주세요. 저 이만하면 평생 먹고 삽니다. 미국에 살면요. 어지간하면요. 소셜연금 나오고 웰페어 나오고 노인아파트에 살더라도 충분히 삽니다. 근데 그냥 다 쓰지도 못하는 거 뭐 하려고 그렇게 그냥. 그냥 욕심을 좀 줄여야 돼요. 욕심을.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족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나소진 자매님 간증할 때 보니까 남편한테 고맙고 내가 어떻게 했고 아들한테 고맙고 이게 마음이 낮아진 거거든요. 욕심이 싹 죽음 앞에 딱 직면하니까 욕심이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요. 죽음 앞에 직면해봐야지 욕심이 사라져.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좀 욕심을 줄이세요. 쉽진 않아요. 저도 경제활동 해봤습니다. 사업하면 자꾸 더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확장하고 싶고요. 저 그런 마음 알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다 끄집어내다가 그냥 신학대학 가서 목사 만들었지만은 하여튼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로 기쁨은 적어집니다. 자족하기 힘들어요. 그걸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희 때 나올 때 빈손 가지고 너 벌거벗고 나왔잖아. 갈 때도 그냥 갈 건데 뭘 그렇게 끌어모으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거기 보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둘 때 자족하여. 제가 그 괜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사도 바울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도 기뻐. 그게 뭐예요?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렇게 기쁘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 그 다음에 5장으로 고린도서 넘어가가지고 하늘에 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 지으신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사오니. 이게 우리의 부활의 몸이거든요. 근데 7절인가 8절 가면은 차라리 나는 이 몸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기쁘게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게 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소망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사시는 거 보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 좀 있으면 이사 가야 되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데. 7월 초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여보, 우리 조진옥 사모님 아시죠? 영유아부 담당하시는 조진옥 사모님이 아틀란타에서 오신 어떤 사모님을 모시고 샌안토니오 오신대요. 그렇다더라고. 근데 그 아틀란타에서 오신 사모님도 4년 전에 그 남편이 목회하다가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조진옥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이게 오신 지 한 10년 됐는가요? 저쪽 그 아마릴로 옆에 캔톤에서 목회하시다가 참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주일날 설교하고 어디 가서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떠나가셔가지고 그냥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4명 아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 처음에 오셨잖아요. 주진옥 선생님 여기 안 계시죠? 사역하시러 안 계시니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엄정호 목사님 소개해서 그 조진옥 사모님 오셨거든요. 총회 총무이실 때. 아유, 그게 신문에 나왔었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우리 내 아들 데리고 오시는 사모님인데 어떠실까? 얼마나 마음에 그림자가 많고 슬퍼하실까? 근데 돌아가신 지 6개월 만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씩씩하더라고요. 조금 더 안 슬프더라고요. 그냥 씩씩해. 그냥 씩씩해. 씩씩해. 아유, 얼마나. 저는 왜 이렇게 씩씩한지 저분은 슬픔을 모르는 분인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네, 그렇죠.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은 그 한여름에 제가 얼마나 또 절약을 많이 하나요? 전기세 아끼려고 평상시에 안 틀어놓거든요. 근데 그 생초리에 그냥 막 105도, 110도 올라가는데도 4시에 나와서 2시간씩 막 기도하고 하시는데 그냥 기도하고. 기도할 때 집 밖에 들어보면 그냥 얼마나 열심히 거의 매일.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그러세요?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얘기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내가 아유, 앞으로 살 날이 많으신데 좋은 짝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님과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모르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기도를 천국을 소망하는데요. 뭐. 근데 그 사모님이 아틀란타에 또 혼자 되신 사모님을 모시고 온대요. 제 아내가 두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불 청소도 하고 모처럼 만에 한 달 만에 대청소도 하고 두 분께서 그 아틀란타에서 오신 사모님이 어떤 분일까 굉장히 궁금해서요. 제가 근데 딱 오셨는데 4년 전에 남편을 보내신 분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얼굴이 밝고 그렇게 명랑하시고 말수는 없지만은 조용하세요. 우리 안방 침대 내드리고 이불 빨래 뭐 베개 빨래 다 해서 그 비싼 스테이크도 사드리고 가서 또 삼계탕도 해드리고 된장찌개도 끓여드리고 2박 3일 동안 모시고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수요일 월요일 오셨거든요. 수요일 날 갈 시간이 되세요. 점심 먹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제 아내가 된장찌개를 막 끓이는데 그 말수가 적은 사모님이 저한테 자꾸만 앉으래. 목사님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왜요? 그러니까 아유, 저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꾸만 그래 저한테. 예, 그런 거 얘기하면 꼰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됐어요, 사모님, 됐어요. 아, 뭐 잘 살아가시는데 뭘 그러세요. 아유, 좀 앉아서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사모님 말수가 굉장히 적은 분이더라고. 내가 사모님 들어오면 빵빵 터트려서 웃기는 분이거든요. 예, 웃기기는 엄청 웃겼는데 그분이, 아, 여기 오니까 힐링이 되네요. 너무 좋네요. 막 그런데 자꾸 앉으래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해달라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여동생, 둘레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아유,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지난 날 잊어먹고 비전 가지고 기쁨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거 가지고 5분 얘기하고. 두 분 모두 남편이 건강히 앉아서 천국 먼저 갔으니 두 분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결혼하고 싶거든. 너무 쉽게 결정. 별 얘기 다 했지. 뭐 동생이니까. 아무나 하고 재혼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누가 소개시킨다고 함부로 손 보지 말고 그런 얘기 다 해주고. 제가만 또 입이 열리면 그런 얘기 다 합니다. 내가 사모님이 아틀란타에서 어디 사십니까? 하니까 자기 시집간 딸 집에 산대요. 얼마나 불편하겠어, 시집간 딸이. 그 좋은 거 아니니까 달라스로 빨리 예사 오세요. 하늘길 좋은 교회니까 그 교회 나오세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빨리 하늘길 오셔가지고 일하세요. 일도 하시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시고 아들 그저 사위하고 딸 부담 주지 말고 독립하세요. 그러니까 짬짬해. 그렇게는 힘들어요. 딸을 돌봐야 된다. 아니, 딸이 힘들어한다니까. 제가 달라스로 이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조진호 사모님 도움 받아가지고 어디 어디 나가면 뭐 돈 가서 캐셔 같은 거 한 달에 2,500불 벌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막 하니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셔. 아니, 당황해서 막 울으세요, 울으세요. 그냥 서럽게 울으셔, 서럽게 울어. 그냥 막 그냥 막 울어. 그냥 소리 내서 그렇게 병 나가던 분이. 그게 내가 뭐 실수했는가 도대체가. 시집까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 5분이고 10분이고 그렇게 부르셔 말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딸을 돌봐줘야 되는데 오라고 한 거 사과드린다고. 그게 아니고요. 그럼 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더라고. 남편이 살아있으면 아프리카도 가고 오지도 가고 아무데나 다 갈 텐데 남편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살까가 걱정하는 게 너무 서럽네요. 막 그러더라고. 여기는 자매님들 남편들한테 잘하세요. 오래 살게. 남편만 있으면은 아프리카를 가건 오지를 가건 아무데나 가도 살겠대. 돈이 없어도. 근데 남편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 살까를 걱정하니 이게 너무너무 서럽대. 내가 남편이 대주시는 것도 아니고. 에, 위로할 말이 없어. 내가 위로할 말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대서 목사님 너무너무 스마트하시고 지혜로우니까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때는 먼저 얘기해 주세요. 땀만 닦으시잖아요. 이거 봐요. 할 말 없어. 할 말이 없어 제가. 그다가 내가 한 5분쯤 있다가 그랬어요. 할 말이 그밖에 없더라고. 사모님, 우리는 나그네예요. 좀 있으면 천국 갈 거예요. 괜찮아요. 용기 있게 살으세요. 잠깐 이따 갈 건데요. 뭐 하나님 나라 사모하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있다가 2, 3분 있다 얼굴이 밝아지면서 밥도 엄청 드시더라고. 명랑해지시면서. 내가 사모님이 그 말로 위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정답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모든 고난, 모든 슬픔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 나라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제가 두 달 반 전에 이 얘기만 하고 끝날게요. 제가 두 달 반 전에 어떤 분들이 초청을 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갔어요.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갔는데 그 저를 초청해 주신 분들이 호텔에 앉아보주고 자기가 몇십만 불짜리 큰 요트가 있더라고. 요트. 그 샌프란시스코 항에 딱 정박이 돼 있는데 여기서 한번 잠을 잡으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아, 그래서 그냥 요트에 가서 잠을 탁 잤네. 그냥 떨이 나는 피어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탁 보이고 트레저 아일랜드가 딱 보이고 그냥 금문교가 보이는 거기에 한에서 딱 이게 장고에 거기서 배가 흔들 잠도 잘 오고. 근데 그분들이 우리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간 거예요. 그분들이 뭘 다 짱구고 우리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거기 다 한국에 짱구가 그래서. 근데 그분 가자마자 뭔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가스를 탁 켜니까 가스가 나갔더라고. 가스가 없더라고. 괜찮아.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끓여 먹지 뭐. 마이크로 탁 켜니까 전기도 나갔더라고. 생라면을 먹었어요. 그냥 거기서. 샤워를 하라니까 요트가 몇십만 불짜리지만 얼마나 좁은지 샤워 안 하는 게 좋겠어. 아이고 하루 참자. 그냥 샤워도 안. 내 생전 샤워 안 하고 참 잤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흔들리니까 이게 흔들리니까 그냥 잠을 못 자겠대 아주 그냥. 제가 거기서 그렇게 이틀을 자고 왔습니다. 얼마나 불편하든지. 금문교 보이는 건 좋아. 세브란교 보이는 건 좋아. 다 좋아. 근데 불편해 불편해. 근데도 제가 그분들께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 왜? 샌안토니오 가면은 비록 투베드룸이지만 에어컨 쌩쌩하게 나오고 가스레인지 팡팡 나오는 좋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여기는 잠시 이틀 동안 있다 갈 거야. 괜찮아 괜찮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불편한 게 얼마나 많아요. 아픈 데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래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은 겉사람을 후폐하고 힘들어. 내가 본향이 있어 갈 거야.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그걸로 뭐예요? 자족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자족하는 거 하나만 배워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거 전부 다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다 버리고 자족하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 다섯 가지 얘기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찡그리고 날마다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인상 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